제가 엊그저께 월요일에 제천에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매달 가는 건 아닌데 1년에 6번 제천에 있는 그 교육청에서 거기 선생님들 그 교양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천이 충청북도 제천이 거기가 최근에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영화관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영화관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시골이라고 막 괴롭다고 막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제천이 시골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인 것 같아? 제천 시인데 인구가 12만 정도 되고 김천은
10만 아래
김천 10만이 아래라고? 김천이 10만이 안 된다고?
10만, 고의 10만이거나,
그럼 제천하고 김천하고 비슷하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지리학 제가 한다는데, 도시라고 하는 게 어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성이라고 하는 어바니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어반이라고 그러고, 도시성을 어바니티라고 그러고, 촌락, 시골을 루럴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도시성, 어바니티나 루럴리티를 인구 밀도를 가지고 몇 명이나 살고 있고,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고,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걸 갖고 도시성을 규정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를 가지고 도시를 판단하지 않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이게 루럴리티나 어바니티는 지금은 이게 컬처 디펜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도시성과 촌락성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폐쇄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골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촌스러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재훈 씨, 사는 동네가 촌스럽다고 생각해? 도시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서울하고 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바니티를 여러분들 이게 어바니티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고, 요즘에 그래, 우리 다음 분기에 제가 사회지리학 한다고 그랬죠. 사회지리학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현대적인 학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던 인문지리나 국토지리학은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성이라든가, 또는 문화적인 개방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인종적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라도 도시적인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시골 촌스러운 나라가 있고 그러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남부의 텍사스주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저기 이우선 박사가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박사후 포스트닥 박사후 과정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철학과에.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겠지. 거기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데가 아주 조그마한 버지니아 대학 뭐 어딘지 알아? 아, 버지니아 대학 유명한 데예요. 한국인이 깽판 쳐서 유명해진 대학이야. 버지니아 공대 조 뭔가 하는 친구가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대학 버지니아 그 동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애 하나가 깽판 치면 이제 다시는 아시아는 못 가는 거야, 거기를. 이제 그 이우선 선생이 이제 자전거 타고 그 철학과에 거기 이제 리처드 로티 교수한테 이제 박사후 과정을 하러 갔는데 다 쳐다본다는 거야. 그 자전거 타고 들어가면. 그 대학의 최초의 그 박사후 포스트닥 연구원으로 온 사람이 아시아계 사람이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도 폐쇄적이니까 촌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 가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재영 씨 사는 동네? 없어? 촌스러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버지니아 대학 있는 데를 갔다 제가 이렇게, 제가 아시아 사람입니다. 걸어가는데 긴장을 느낀다. 그럼 이게 시골 동네 온 거라고. 그게. 이 도시성이 가장 좋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유럽에서는. 영국은 원래, 지금 영국의 총리가 인도의 이민 후손이잖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천보다는 제천이 훨씬 더 도시적이죠. 그죠? 김천 굉장히 폐쇄적인 데거든. 안동, 막 봉화, 안동 이런 데 진짜 폐쇄적인 데거든. 그죠? 안동 시장은 권 씨나 김 씨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 무슨 제가 진주왕씨인데 제가 시장에 출마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니 왜 나왔나?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안동 권 씨 아니면 절대로. 그죠? 창수 씨 고향이 어디예요? 마산. 폐쇄적인 도시예요? 아니면 도시적인 도시예요? 그래도 마산은 경남 동일보에 제가 기자들 교육하러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드나듦이라는 게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도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 도서관에 많이 강의를 다녀봤는데 아까도 그 안준혁군하고도 얘기했지만 진해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서 저녁 7시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집에서 12시에 나와가지고 마산을 가요. 마산에서 진해 가는 버스 있잖아요. 진해 직항 곧바로 가는 차가 예전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진해에서 7시에 강의를 하고요. 저녁 9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울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마산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심야우등을 타고 강남 터미널에 내리면 새벽 4시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 5시야. 그러니까 집에서 전날 1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산을 내가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김주환 편집국장 그 양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마산은 그래도 굉장히 도시적인 데야.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가본 제가 저의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안 가본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에서는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고. 이게 기준이야. 이제 촌놈들이야. 여러분들, 그게. 왜냐면, 이제 서양의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저 합스부르크 왕조, 가령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왕조들은 자기네들끼리 근친교류 해갖고 턱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엔 다 씨가 말랐죠.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촌스러운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지리학의 개념으로는. 그러면 이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성 지수가 높을수록 사람이 살기가 긴장 강도가 떨어지고 느슨하겠죠. 그렇겠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정말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르고 그 네이티브 스피커로 사는 아시안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국의 코미디 배우 중에 산드라 오라는 사람 알아요? 알아요? 그 산드라 오라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왔었는데 그런 얘기 굉장히 낯선 거야. 그러니까 아시안이 주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주류로 있는 곳에 자기가 처음 와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인종 참여 같은 게 잘 안 하잖아요. 뚱뚱하면 차별하지. 살 빼야 돼. 걔 나오면 차별받지, 한국 사람들은. 그죠? 인종차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의외로. 왜냐면 우리는 흑인들을 식민지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흑인들을 식민지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루럴리티, 촌스러움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그런 데 가면 살기 힘들어요.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독일에서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뭐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학생에게 제천은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데, 이제 앞으로 제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훌륭한 도시가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젊은이들 중에 가장 촌스러운 놈들이 누구냐면 일베야, 일베. 그러니까 무슨 얘기 금방 이해가 되죠? 그들의 촌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일베인 거야. 이해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거 어떤 목적에 쓸모에 따라서 가방을 사야지 디오르 백만 사면 되겠어? 그건 촌스러운 거야. 그게. 응? 생각이 짧잖아요. 오늘 모방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시약 강의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이론적이고 까탈스러운데, 일단 오늘을 고비를 잘 넘기시면, 오늘의 고비를 잘 넘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아니 이분
시험 준비
다 했어요? 혼자만 시험 보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죠?
네.
집이 가까워요?
네.
여기서 가까워요?
자전거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오, 가깝구나. 네. 도시적이에요, 아주.
자전거 타고 도시적인 건가요?
시골에서 아니 가르쳐드려? 내가 철학선생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거하고는, 자전거는 이동의 수단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하고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건 그 자전거 타는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딱 5분만 얘기할게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이상적인 삶은 컨트리사이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하철이 개판이야. 역세권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는 어쨌든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철이 다녀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제가 사는 집은, 홍제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래도 역세권이야. 어떻게든 역세권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빌라기 때문에 아파트 값 뭐 이런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홍제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기도 하거든요, 집에. 젊으니까 걸어 다녀야지. 홍제역에서.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밤에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 그만한 거기는 자전거 못 타요. 재훈 씨 사는 동네 그만한 거리 자전거 타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밤 9시 반에 타고 갈 수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도시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폐쇄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안전하다는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중에 다음 분기에 사회지리학 할 때 도시와 촌락, 그 다음에 일상, 에브리데이, 일상의 안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는 게 사회 지리학이에요. 그런 거 공부해야 돼요. 사회적 재생산이라든가. 우리가 복지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날로 거저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복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영역에서는 사회적 재생산 요소라는 말을 써요. 사회적 재생산 요소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 우리는 몰라도 되죠. 이제 저는 사회적 재생산과 무관한 인간이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오늘 저 배우는 부분이 모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시약이 책으로는 1장하고 2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방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모방 이 개념을 알아두면, 문학개론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얘기들을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거 설명해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잠깐 보세요. 필기하실 거 없어.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기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는 가능한 어려운 철학적인 이론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만 플라톤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서양의 여러 학문들의 구체적인 학문들의, 플라톤이 학문들에 끼친 영향은 별로 없어요. 철학자들의 마음에 끼친 영향은 좀 있어도 어떤 여타의 그 구체적인 학문에 끼친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많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 꼭 알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진지하게 다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모두 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시험 볼 거고, 오늘 배운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주관식으로 볼 거야, 다음 주에.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 세계라고 하는 말은 월드. 세계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지구본 이걸 생각하시지 말고, 세계라고 하는 말은 우주라는 말로도. 우주. 인간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world as a whole. 그럼 전체로서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세계. 또는 뭐 대우주, 소우주 이런 얘기인데.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세계가 있고, 전체로서의 세계가 있고, 자, 전체의 세계, 전체로서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 전체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요 세계 안에 있는 이 자잘한 부분들은 그 전체로서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제 몸뚱아리 있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게 손가락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은 손가락이야. 근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딱 떨어져 나갔어. 그럼 얘를 갖다 그대로 갖다 붙여봐야 예전의 기능을 할 수 없죠. 내 몸이 전체로서의 그러니까 body as a whole 그러니까 world as a whole 또는 universe as a whole as a who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bod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신체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쪼개놓으면은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낱낱이 이것을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합해봐야 원래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전체론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볼 때 이해하는.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화뱀 같은 애들은 안 그래. 꼬리 잘라놔도 잘린 꼬리는 있고 걔가 새로운 걸 내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물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전체론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홀리즘이라고 그래요. 홀리즘. 전체론이라고. 토탈리테리안이라고 해서 전체주의적 이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것도 관계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주의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전체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가 아니라 전체주의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가 아니라 전체. 독재는, 민주주의하고도, 민주주의에도 독재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할 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뭐냐면, 윗대가리가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체주의야. 이해가 되시죠? 촌수는 애들이지. 수원지방검찰청 이런 애들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촌스러운 이 전체주의자들이 모여있잖아. 수원지금. 그러니까 조폭들. 그런 애들이. 마인드가. 그러니까 전체론이에요, 이게. 전체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있겠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라고 손가락은 그것 자체로 하나 떼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항상 손가락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손가락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신체라고 하는 전체하고 연결되어서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아리까리한 부분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제우씨 자녀가 있어요? 애가 가령 아빠를 업신 여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아직 그럴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커요? 응. 그래도 뭐 용돈으로 막 압도하고 막 그러면 되잖아.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애가 좀 크니까 지가 절로 큰 줄 알고 이렇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실 그게 아리까리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전체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이제 어느 한쪽에서 일방이 선을 넘으면 끊어야겠죠. 끊어야 되는 지점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체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론이에요. 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은 왜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즉 요 전체로는요. 전체를 설명하지 않으면 부분이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부분에 관한 설명을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전체를 알 수 없다. 이게 전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면, 전체론은 어떻게 알았나? 그냥 짐작해보니까 때려잡은 거야, 대충. 예. 요 생각을 이 전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그냥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대한 세계관. 이거는 월드뷰라고 그러면은 왠지 지리적 개념 같잖아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철학에서 딱 이렇게 독일어로 딱 씁니다. 벨트 안샹. 벨트라고 하는 말이 세계고 안샹이 볼관자에서 본다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일어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벨트, 그러니까, 홀리즘, 전체론적 세계관을 딱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그 뒤로 더 이상 사람들이 손댈 것도 없이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론적 세계관을 알아야 이 사람의 총이상학도 있고, 이 사람의 자연학도 있고, 이 사람의 시약도 읽을 수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낭만주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론적 세계관이 조금 있어.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래.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 없이 자식이 어디 있겠니? 이런 것도 다 전체론적 세계관을 흔적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전체론적 세계관이야. 물론 그게 이제, 쓸데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의 흥망성쇠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 세계관은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물학적 설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예술이나 시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전체론적 세계가 이해 되셨어요? 예? 저 눈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구나. 전체를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괴롭죠, 지금? 그래, 견딜만 해요? 네, 견딜만. 좋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나는 항상 견딜만 하게 가르쳐. 견딜만 하게. 못 견디게 가르칠 거면 여기 애초에 여기서 강의 개설을 하지 않지. 저는 저 혼자만 해요. 못 견디겠는 거는.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아요. 저 집에 제가 책을 10권을 사면, 4권 정도는 저 혼자 읽는 책이고, 6권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책인데, 4권에 대해서 절대로 말 안 해. 내가 읽은 책을. 그래서, 뭐가 있고, 뭐 읽고 있는지 궁금하지? 응? 안 주죠? 궁금해? 항상 궁금해? 응. 안 가르쳐 줘. 그거는,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내가 혼자 읽는 책은 아무 얘기도 말 안 해요. 예전에는 선생님 퇴직하신 다음에도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물어보시거든. 궁금해하신다. 요즘 무슨 책이 있나? 그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만 주고받는 그 책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제가 이게 새로 나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어쩐다고 그러면 선생님 그게 나왔느냐고 이제 이게 당신은 비춰 그 정보를 못 알아차려가지고 좀 약간 그 짜증나는 듯한 응?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높아지신 뒤로는 그냥 책 제목만 알고 그 말하셨는데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 선생님이 학교 계실 때 그 무렵에는 약간 약 올리는 것도 있었죠. 제가 신간이 나오면 얼른 사가지고 읽고 이런 거 읽고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여튼 홀리즘이 전체로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이 설명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야. 전체로서의 세계.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당연히 전체로서의 세계니까 각각의 여기에는요. 또 각각의 이 부분이 파트가 모두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하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부분들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 없어도 살아요. 사지가 절단돼서 살아. 신체의 부분이. 심장 없으면 죽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신체에서도 우리 몸의 일부가 우아래가 있는 거야. 그렇겠죠. 이거를 네, 위계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위계질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그쵸? value에 따라서 value hierarchy라고 부릅니다. 이 value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겠죠. 가령 우리 신체에 관해서는 바이탈한 것 순서겠죠. 치명적인 순서.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심장. 우리가 이래 뭐 칼로 이런 데 좀 이렇게 모세혈관 뺐다가 아 피나네 아 죽겠네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뭐 가령 뭐 예전에 제가 심장 대동맥이 찢어졌다 죽지 그거는 40분 안에 죽어요. 심장 대동맥이 찢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 대동맥하고 손끝머리 있는 모세혈관하고 이 그 밸류 하이어라르키는 심장 대동맥이 훨씬 더 크죠. 그죠?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하이어라르키가 있어. 당연히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최상위에 있는 것부터 맨 밑에 있는 것으로까지 하이라르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구라지. 어쨌든 그것이 이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존재의 대연세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른 게 아니라 이제 후대 사람이 아서 러브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존재의 대연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 만물을 이 거대한 이 대연세 체인이라고 하는 게 하이라르키의 체인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체인에 달려. 그렇죠? 몇몇 그 좀 철딱선이 없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게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살고 있던 시대의 계급 질서를 갖다 정당하게 해서 만들어놓은 형이상학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까지 그 계급 질서가 엄밀한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제가 분명히 철없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형이상학 이론을 다 이렇게 계급 질서를 정당하게 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류 마르크스주의가 난리를 부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밸류 하이어라르키가 있고 그레이트 이걸 이제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비 존재의 대연세라고 부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왜 있어요? 이제 전체로서의 세계 전체론적 세계관에서 모세혈관을 설명한다. 모세혈관은 왜 있겠어요? 상위에 그렇지. 상위에 있는 목적을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이 무조건 멈하기 위해서예요. 멈하기 위해서. 공부는 왜 해요? 위에서.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요 동네는요, 무조건 설명을 할 때 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그죠? 즉,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피를 모세혈관 이런 끝머리 이제 이게 말지혈관이라잖아요.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은 추상적인 거죠. 건강 훨씬 여러 가지가 여러 종류의 오르간, 기관이 함께 협업을 해야 건강이 가능해지잖아요. 모세혈관 하나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외 산소 뭐 이제 바이탈바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애들이 다 자빠져 자더라고. 깍꿍으로 팩을 이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야. 그 뭐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런 게 있어. 최근에 뭐 가난하다고 꿈마저도 가난할 수 없다. 뭐 그런 책 전에 쓴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이제 영재학교 졸업하고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문 검색하다가 우연히 걸려서 한데 여기 나라에서 장학금 받고 저기 미국에 유학 갔는데 거기서 졸업하고 와가지고 의전원 졸업해서 지금 강남구 신사동에서 미용 성형 의사한다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사는 수도 있는구나. 근데 어쨌든 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돼요. 그러면 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for the purpose of죠. 그죠? 즉 전체론적 세계관은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을 목적을 삼고서 작동해요. 그래서 이걸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요 설명의 그 영역에서는 반드시 목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목적을 찾아내는 게. 그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목적을 설정 가지고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러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그 본인이 설정한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론적 세계관 또는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 목적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당신이 설정해놓고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목적이 없는 상태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하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인생을 아니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목적을 설정하고 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인생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어떠한 목적도 우리가 설정할 수 없고 그런 목적을 설정해봤자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론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예요. 당신 인생을 왜 삽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니힐리즘.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하다못해 돈 많이 벌려고 산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그걸 하면서 이제 파태, 그 격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제 목적론의 반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런 전체로서의 세계 목적론 이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유기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설명 모형을 구상했어요. 그러면 이 존재의 대연세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게 뭐겠어요? 신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인격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유기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의 만물들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놓고 있는 탁자. 이 탁자의 목적은 그냥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탁자가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탁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탁자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구에 불과해. 그리고 이 탁자는 아니겠지만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은 두 분으로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걸 다시 모으면 전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니힐리즘이 반대되는데 설명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설명 방식으로 보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이 있어요. 기계론적인.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로 쪼갤 수 있는 무생명체에는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기계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 신체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우주 자연 이 모든 것 안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연물들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찮은 생물체에도 다 이것이 자연세계 우주 전체를 꿰뚫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면 이것이 그 목적이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적을 살펴볼 수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본받는 것이 사람의 삶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본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모방이에요. 이게 지금 예술에 있어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과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모방이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대연세 안에 숨어 있는 목적을 찾아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으로 삶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공부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묻으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겠죠. 알아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말하면 그게 부합한다라는 말이 미메시스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을. 아, 연자를 모르겠네. 노자 도덕경이면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요. 도는 자연을, 요 법자 있잖아요. 진짜 본받다요. 그러니까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 보면은 하늘의 이치가 이러하니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잘 살아야 돼 열심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유교에서 뭐 천도라는 말을 써요. 천인 합일이란 말. 이게 천이라는 게 하늘의 이치를 가리킨 말이에요, 천리. 그리고 여기는 인성.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내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산다. 이것이 성리학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하늘의 이치, 내 마음, 그게 이제 성리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잘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메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얘기한다고 할 때 미메시스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이상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은 뭐냐? 진리를 잘 본받아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예술작품, 훌륭한 예술작품이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딱 판서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이 필기를 하실 것 없이 사진을 딱 찍어갖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안 줄 거예요. 이제 지금 강의자를 펴보세요. 제가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모방의 기본 원리라고 있습니다.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그 히랍으로 해 테크네 이메이타이텐 피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랍으로 그렇습니다. 테크네가 기술이고 그 다음에 미메이타이 그럼 미메시스 모방한다고요. 그 다음에 텐 피진 본성을 또는 자연을 모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Art Imitate Natu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학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책이 두 권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자연학이고 하나가 형상학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존재의 대연세 그죠? 요것들이 뭐냐면은 자연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물에 관한 학문이에요. 사물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우주의 생산 원리이고 목적이 내재하여 그렇죠. 지금 여기 목적이 내재하여 이렇게 돼 있죠. 목적이 내재하여 이거 두 번째 부분을 지금 딱 설명을 하려면 배경으로 요만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전체로서의 세계, 전체론, 그리고 이제 기계론은 이게 근대 이후에, 이게 2번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철학에 있어서 세계관을 둘로 나눈다. 두 가지 종류의 세계관을 얘기한다. 그러면, 목적론 또는 전체론이라고 하는 거고, 기계론, 이 둘로 써요. 근데 기계론은 설명할 거 별로 없어. 그냥, 우리가 날마다 겪으니까. 겪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과관계만 얘기하면 돼요. A는 B의 원인이 되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 무엇이 일어나니 무엇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생겼는지 이런 건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 왜 생겼는지 이런 건 따져 물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 설명이. 이건 간단해. 전체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초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초한 이 목적론적 전체론적 세계관, 이 세계관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주관식이야 이제 다음 주에 뭘 물어볼지 몰라요. 다 외워야 돼. 드디어 그만둘 때가 됐나? 네? 외워. 네? 외워야죠.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대연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 재밌다.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철학과, 여기 3학년 전공 선택 과목도 아니고, 이거 저 철학과 3학년 전공 선택 과목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형이상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내가 이거, 이게 뭐야. 왕 아냐, 왕. 철학과 학부 다닐 때도. 전공이 형이상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그것을 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의외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을 내려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자전거 왜 타고 다니세요?
자전거가 편하고 사실 운전을 못해서 편해요. 자전거.
깔끔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거? 결함 있는 설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됐어요. 자전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전거와 자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존재의 대연세 속에서 설명해야겠죠? 자전거는 어떤 기구입니까? 설명하는 걸 가르쳐줄게. 형이상학을 배우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전거는 어떤 기구입니까?
이동수단.
자,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동수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동수단의 상위 개념이 무엇입니까? 전제의 대연세 속에서 규정해보세요, 자전거를. 일단, 그러니까 자전거는 왜 타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전제의 대연세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 모르겠습니까? 자전거를 그럼 그만 타세요. 알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왜 이렇게 타고 다닙니까? 이동수단은 동력수단과 무동력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동력수단과 그 다음에 신체동력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신체동력수단이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서 탑니다 라고 말하는 건 불완전한 설명이고, 무동력 수단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여 훨씬 뻔뜨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환경 오염도 줄이고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제의 대연세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항상 손해와 이익만 따지니까 그 설명들은 결국 이게 기계론적 설명이에요. 당신이 자전거를 탄다? 그 결과 이것이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인과적 설명이거든요. 인과적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공부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면은 고시 합격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기계론적 설명이죠. 공부하면 고시 합격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원인과 결과로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게 위에서가 들어있는 설명일 것 같지만 아닌 거야. 위에서는 존재의 대연대로 밸류 하이라르키를 타고 올라가야 위에서 있는 설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대다수의 설명은 공리주의적인 인과율에 따라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가 나거나 삑사리가 나면 설명이 무너져요. 이거는 검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누가 저한테 공부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우주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도 죽지 이제. 그죠?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궁극적 정초라고. Ultimate Foundation이라고. 궁극적인 정초가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인과적 설명을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뭐가 났는데?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지?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다 쓰지도 못할 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마 여기 뭐 지금 100억대 건물 있는데 뭐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 없겠지. 그런 분 있으면 강의 안 되고. 네가 안 벌어봐서 그래.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는데. 자, 거기 보십시오. 자연은 우주의 생산원리고 목적이 내재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단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바로 자연 목적론의 설명 방식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왜 타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됐죠. 항상 여러분들 항상 이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철학 공부를 한다, 철학 선생한테 뭘 배웠다 그러면 목적론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것에 가장 협소하고도 천박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장사가 되는 그 목적론 중에 가장 성공한, 장사하는데 성공한 목적론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산다고 얘기하고. 딱 답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누구냐? 애니미즘이에요. 자연 만물이나 이게 귀신을 부려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 굉장히 심하게 박해한 것은 그런 사상적인 이유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뭔가 인간을 이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론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막 이게 신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막 그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 나무로 된 십자가에다 불 질러놓고 그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그 굉장히 기독교 박해를 하고 그랬죠. 한국하고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바로. 그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거기 형상과 진리의 결합, 목적론적 우주론의 원리가 예술의 모방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천학의 영역에도 관철된다 그랬는데 거기 형상과 진리의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래 그 목적에 소용되는 재료를 진료라고 합니다. 힐레라고. 힐레.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위에 있는 것이 진료이고 그것이 상위의 형상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다가 또 위에 있는 것들도 형상이었던 것도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형상을 위해서 진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변의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불변의 형상 맨 위에 있는 부동의 원동자 신밖에 없어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 아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학의 영역에도 관철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최고의 선, 최상위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합리적 의도가 물질의 결함에 의해서 좌절될 때는 인공기술, 실용기술이 개입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용적인 것 또는 제적학의 영역입니다. 자연이 뭐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겠죠. 우리가 저 가령 일테면 저 같은 경우, 저 이제 여기 뭐죠, 저 상향 대동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실리콘으로 돼 있는 그걸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게 딱 감싸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 기술이 개입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 몸의 신체를 완전한 것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이 유기체적인 것, 자연을 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 그런데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 기술은 이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예술작품도 내가 예술작품을 보고 났더니, 가령 소포클레스의 그 뭐, 오이디푸스왕을 봤어. 그랬더니, 아,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네. 라는 생각했으면 그 예술작품이 우리의 삶을 각성을 시키죠. 그죠? 아니 뭐 최민식 나오는 카지노를 봤더니 카지노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작품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아 카지노 한탕 해야겠네 필리핀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제 화요일에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에 강의하러 갔는데 감사교육원에는 그 전국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담당자들 위탁교육받아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셨대. 지금 대화를 많이 했어요. 카지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카지노와 한국 카지노의 경쟁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쓸데없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어? 유명 씨, 한국 카지노의 경쟁력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고 고민을 많이 한대. 그냥 막 경영 문제가 있고 막 일본 오사카에 크게 카지노가 지금 오픈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이에요. 저 무슨 이상한 데서 걱정하고 있지, 그분들이. 하여튼 강원랜드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지난주에도 있었어.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카지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카지노 해보셨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아닙니다. 저는 선한 일을 주로 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들은 도덕적인 목적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항상 즉각적으로 측정해낼 수는 없죠. 즉각적으로 측정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전체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완성에 기여한다는 것, 완성에 기여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에 기여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도 하나의 완결된 존재잖아요. 이 존재의 내면의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잘 모방하면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본받아야 된다. 뭐 3인 유행, 뭐 한 명의 필요 의사, 뭐 한 명의 스승이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의 구분을, 실용기술은 자연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는 자연의 구분을 따라야만 한다. 모든 기회와 교육은 자연이 남겨놓은 것을 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자연이 온전히 발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뭔가를 아는 선생들이 그 자연의 목적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기술을 통해서 채워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거기 모든 기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잘 보세요. 바로 안에 파이데이아 이렇게 써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아. 그 파이데이아가 교육이고요. 파이데이아가 교육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술의 목적이라고 한 부분에 보면 즐거움 또는 향유, 저급한 예술,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는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죠. 파이디아하고 파이데이아하고는 친연성이 있어요. 이분 못 찾았다. 예. 네. 이분 알려드려. 빨리. 놀이. 놀이, 파이디아. 이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요, 이게, 파이디아하고 파이데이하고 그 언어 유희를 해요. 언어 유희를 해요. 우리가 놀고 있네 그러면 진짜로 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라는 말하고 가르치기라고 파이데이아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전에 미학 예술 철학 이거 할 때 헤도네와 디아고게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구별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호라티우스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호라티우스의 시약도 유명한 책인데요. 호라티우스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다시 위에 우리는 자연의 구분을 따라야만 한다. 모든 기회와 교육은 자연이 남겨놓은 것을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이 됐건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정치학에서 나왔잖아요. 정치학은 실천하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정치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선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서 선한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하게 살게 하는 데 정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항상 목적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목적론. 이 자연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전체론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설명입니다. 한 대상의 목적은 생성이나 운동의 끝이다. 자 보세요. 거기 목적이 텔로스인데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끝이라는 말입니다. 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한 것을 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죽으면 끝이죠. 인간의 생명은 죽으면서 끝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각각의 개인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했는지는 의문이죠. 죽는 순간에. 대개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에서 이 전체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엠페도클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온전한 상태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긴 순간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 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그죠? 오래 산다고 해서, 가령 우리가 이제 97세까지 살았다. 97세가 된 순간에 내가 땡! 하고 태어났을 때에 원래 내 삶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97세가 되는 순간에 온전히 실현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온전한 상태로 자기가 지금 자기 삶의 목적이 실현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뭐 이제 화산에 빠져서 죽었다든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서 막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뭐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은 그 철학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을 싫어하거든요. 중독은 철저하게 비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 비자발적 자발성이야. 나도 모르게 술을 먹고 있더라. 이게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죠? 재훈 씨 뭐 중독된 거 있어요? 술? 없죠? 네. 누가 저한테 뭐 공부 중독이라는데 공부 중독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건 세상에 없어. 공부를 하려면 전나게 마음을 먹어야 돼. 하기 싫어 죽겠어. 하기 싫어 죽겠어. 그냥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 앉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다 말고 책상 이렇게 의자를 책상 밑으로 밀어놓고 거기다 혼입을 깔고 담요 하나 덮고 이렇게 자거든요. 눈을 딱 뜨면 책상이 보이잖아요.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일어나면 저기 또 앉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더군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 너무 고통스러워. 막 이렇게. 9시 반이구나. 막. 너무 힘들어. 막. 어떤 때는 9시에 눈이 떠져요. 너무 억울한 거야. 30분을 덜 자서. 응? 너무 억울한 거야. 엊그저께는 일찍 자야지 그래갖고 3시 반에 잤어요. 제가 보통 5시에 자거든요. 3시 반에 잤어. 아, 8시 50분에 눈이 떠진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 애플워치에 5시, 9시 반 내가 이거 걸어놓고 자거든요. 딱 보니까 8시 50분이야.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아마. 지금 다시 누우면 이제 못 일어나거든. 그잖아. 막 책상이 보이는데, 막. 아, 진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주여, 이대로 죽여주시옵소서. 공부라는 건 철저하게 비자발적인 것이죠. 비자발적.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저한테 뭐 공부에 종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자발성. 말이 안 된다. 어쨌든 한 대상의 목적은 생성이나 운동의 끝이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가령 기독교에서 예수가 다시 와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그게 하느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동시에 완성인 것이죠. 거기 제네시스 이거 자동차 이름이죠? 네. 키네시스가 운동입니다. 키네시스란 말에서 키네시스가 운동인데 키네에다가 MA를 붙이면 몸한 것이거든요. 마가 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키네마죠. 키네마. 우리가 드라마 그러잖아요. 드라마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예요. 마가 붙었잖아. 행위하는 것, 움직인 것 그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키네마 그런 것처럼. 운동의 끝이다. 한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나 본성은 그 목적의 달성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거기 우시아, 피시스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죠. 내면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나 잠재태에서 출발하여 형상이나 현실태로서 완성될 때 사물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의 끝을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노에시스라고 하고 이렇게 파악한 것을 어떤 재료를 써서 모방하는 행위가 포이에시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문장이. 포이에시스가 창작이죠?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포이에마가 무엇입니까?
작품입니다.
약간 오만한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네, 네. 그럼 시인은 뭐라고?
포이에테스입니다. 예?
포이에테스.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 아닌가? 자신 있어요? 아, 창작은 무엇입니까?
창작은 포이에시스입니다.
창작술은 무엇입니까?
포이에티스입니다.
아, 그럼 모두 다 배운 걸로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자전거 타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복습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업 듣는 사람들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찬입니다. 좀 배워가지고 어려운 단어 많이 쓰니까. 괜찮아요? 역겹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형상을 정신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형상을 정신적으로, 그것에, 그러니까 이념을 파악해가지고, 그 파악한 게 노이에시스죠. 알미예요, 암. 지적인 암. 노이에시스. 지적인 암이고, 이렇게 파악한 것을 어떤 재료를 통해서 모방하는 의미가 포이에시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건축은 포이에시스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이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많이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건축가는, 시인과 건축가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걸까요? 건축 재료를 써서 뭘 하잖아요. 그죠? 건축. 찬반론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찬반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드라마를 봐. 드라마를 딱 보는데 그 드라마를 딱 보면 그 드라마 작가, 요즘으로 치면 감독이겠죠. 옛날 이제 그 뭐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치면은 뭐 소포클레스나 이런 시인들이겠죠. 아, 시인이 무엇을 어떤 이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저 시를 지금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건축물을 딱 보고 건축가가 무엇을 어떤 정신 어떤 이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저 건물을 지었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건축도 포이에시스가 되겠죠.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아주 굉장한 유형의 물건이라. 그러니까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요 포이에시스는 사실은 무형의 것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모방의 종류, 그거 하면서 하기로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